더해가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4절까지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자기 자신의 그 화려했던 이력, 그리고 또 견고했던 그 기득권, 아주 확고했었죠. 그런 기득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난 후로 완전히 바뀌어진 가치관과 또 자신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그 사실을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서 바뀐 것은 이제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의 세계가 임했다라는 것이고 그 세계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한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총력을 다해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새롭게 열린 영적인 실제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간증했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름의 상이 자신의 인생에 정말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부름의 상은 자기가 나의 인생을 살면서 모든 드렸던 과정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 모든 것을 대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또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럼 우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느 훌륭한 스승 밑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바이올린을 배운 문화생이 연주자로서 이제 첫 연주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 곡 한 곡 끝날 때마다 이제 많은 이제 청중으로부터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리니스트의 표정은 뭔가 석연치 않고 만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한 곡 한 곡 연주해서 마지막 곡의 연주가 탁 끝나자 모든 청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그리고 성원과 갈채를 보냅니다. 그때에도 이 연주자의 표정은 그리 밝지를 못합니다. 그때 연주자는 발코니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그 노인이 입가에 비로소 미소가 번지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눈으로 그 연주자를 바라보자 그는 그제서야 활짝 밝은 표정을 짓고 행복한 그런 웃음을 줍니다. 그 노인이 바로 스승입니다. 자신의 연주에 자신이 감동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갈채를 주고 칭찬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길러준 스승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스승의 만족과 칭찬에 제자의 행복은 좌지우지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칭찬과 격려를 받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름의 상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른 사람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보다는 어떠한 것도 앞설 수 없다라는 말이죠. 오늘 설교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축으로 삼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이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영적인 수준에 있는가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영적인 수준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한 걸음을 정진하고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펼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향을 잘 잡는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자기에게 열렸음을 말씀한 후에 자기와 같이 살려고 하는 그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사실은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은 사실 삽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교우들을 향한 엄청난 배려와 격려가 담긴 말씀으로서 사실은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데 그래서 교우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그 바울의 심중에 담겨진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참 말이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15절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나요? 없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게 선뜻 이렇게 선명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조금 좀 그렇지만 그래도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 즉 부름의 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우리가 전적인 헌신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또 그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공동 번역이나 메시지 번역이 우리 개역 번역보다 다소 좀 애매한 표현을 더 선명하게 쉽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목표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내가 애쓰고 내가 원하고 또 내가 취해낸 내가 나를 만족시킬 그것을 따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을 받은 사람,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가 누구인지를 아이덴티파이 해주는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개역성경에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이제 우리에게 좀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를 각자의 수준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분량으로 인해서 다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수준이 모두 완전함에는 못 미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마련하신 것을 안 주시거나 걷어가시거나 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생각을 또 고쳐주시고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부름의 상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한 걸음씩 우리 신앙의 성장을 추구하고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매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질책하시지 않습니다. 자녀를 책임지시는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결코 한 번 또는 몇 번 시험으로 신앙의 당락을 결정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이렇게 들춰놓고 또 꼬아놓으시고 쉽게 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짓궂은 분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수준에 머물든지 항상 거기서의 방향을 점검케 하시고 또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등산을 하시는 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낮은 산이든지 뭐 높은 산이든지 뭐 큰 산, 히말라야 같은 큰 산이든지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동네 앞산을 가도 한 걸음을 내딛지 않고 그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한 걸음이 중요한데 한 걸음의 방향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산을 올라가려고 했다가도 몇 시간을 빙빙 돌다가 결국 못 올라가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렇습니다. 산에는 갈래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갈래길에서 정도, 정상을 향한 정도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없이 정진이 없다라는 사실과 방향이 잘못 잡히면 정상에 이를 수 없고 우리의 삶은 낭비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방향이라는 것을 말할 때 방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방향을 잡았다, 이런 말은 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어야 그것이 방향이 잘 잡혔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방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단번에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 고쳐질 수 없습니다. 어떤 한국 엄마에게서 들은 말인데요. 자녀에게 똑같은 잔소리를 2000번 하면 고쳐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엄마를 제가 만났습니다. 사실일까요? 우리가 2000번 잔소리 못 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물론 뭐 식탁 매너 정도, 그런 거 한 2000번 정도 잔소리 들으면 고쳐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100% 보장은 없겠고요. 우리의 삶의 이 습성과 방식, 뭐 생각, 말, 습관, 행동, 뭐 이런 표정, 표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의 깊은 뿌리가 되는 수치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도 거기에 이제 붙고,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나쁜 것들도 또 가미되고, 이렇게 해서 얽히고 설키고 뒤엉켜서 형성된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습성과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모양과 기질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공통적인 그 분모를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나가 다 견지하고 있는 자기 방어적 태도입니다. Self-defense mechanism이라고 하죠. 자기 방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향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잡으려고 할 때 이 자기 방어적 태도가 엄청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자기 방어라는 기제를 버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우리가 변명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또는 미리 선수 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상대가 가히 반대되는 말이나 어떤 공격적인 태도를 내게 딱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데 내가 나름대로 개발한 테크닉, 미리 선수 치는 것. 뭐 어떤 분은 과격하게 선수를 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싹 웃으면서 애교를 가지고 미리 선수 칠 수도 있겠고, 다 자기 방어적 태도이죠. 자기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먼저 상대를 밀어내고 공격하는, 자 우리 이제 관계 여기서 그만둡시다, 이제 우리 만남은 여기까지로 합시다, 이런 말은 자기가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상처 더 받을 것 같으니까 상대를 자신 삶의 반경에서 밀어내는 것이죠. 자기 방어입니다. 때로는 남을 이긴 승리감, 그것으로 자기를 방어하죠. 굉장히 좋은 방어의 방식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것이 늘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 방어가 허물어지면 실패감, 존재감 제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가운데 위축되기도 하고 과격해지기도 하고, 사실은 과격해진다라는 말은 위축되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위축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과격하게 터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방어의 뿌리, 수치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이 자기 방어가 실패했다고 생각되면, 그러면 겉으로 많은 부정적이고 교묘하고 또는 교활하고 한 그러한 또는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표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방식화되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의 상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수치와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극점에 달하면 살 수 없는 정도로까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호본능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겠다라는 보호본능, 다른 것입니다. 자기 방어 기제는 죄입니다. 보호본능은 죄라고 볼 수 없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방패를 앞뒤로 들고 다닙니다. 자기 내면이 다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의 방패를 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나의 존재감이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자기 방패를 앞세우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방어가 심해질수록 영적인 진보, 내면의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자기를 포기한다라는 말은 바로 자기 방어 기제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도 지지 못하고 주님도 따르지 못하게 될 때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그것이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을 더 깊게 뜨고 보게 하십니다. 보이는 세계에 존재하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 많지만 그런 것들 아무리 보여주어도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방어라는 것이 너무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치료책이나 또는 학문이나 또는 지식과 능력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방어를 학위로 해결했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고, 나의 길러간 훌륭한 가정교육과 또 인격으로 난 이것을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정말 나는 살 수 있다, 그러한 안정감과 확신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현실, 그 현실의 영원함과 지고한 가치가 내게 열려 있고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더 좋은 것을 주심으로써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 땅에서의 더 좋은 것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적 수준이나 내면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죠. 이 땅의 것들도 소유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먼저 전유하고 계시는 그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의 자원과 그 선물로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애써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성도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목표가 분명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방향을 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을 잡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속한 모든 자원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로부터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하늘의 것만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받고서 자신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고쳐가고 더 아름답게 꾸며가는데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찰나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진귀한 영적인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삶의 주로 활력을 얻는 통로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만큼 애썼더니 이렇게 됐다. 뭔가를 이루었다. 아,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나도 살만 난다. 이렇게 해서 활력을 얻어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내 수준이 거기에 못 미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름의 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사실,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에 깨닫는 또는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생기면 그러면 나의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거기서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꼭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구제나 봉사활동하는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현장에 너무나도 그 삶의 기본적인 자원들, 뭐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박한 나머지 그것만 채워지면 사역의 열매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삶의 기본적인 자원이 필요했고 그것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전유하고 있는 그런 선물이 부어져야 합니다. 인도 빈민촌에서 일했던, 섬겼던 유명한 마더 테레사의 일화가 있죠. 제가 오래전에 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하던 중에 대통령 조찬 기도회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말씀과 간증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는데 기도회가 끝나자 즉석에서 어떤 부호가 테레사 수녀를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기가 막힌 오퍼를 했는데 당신이 가장 필요한 것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것을 이루기까지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옆에 마더 테레사와 함께 수행하던 그 이제 섬기는 분들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야, 우리도 이제 뭔가 하나 더 나아지는구나. 뭔가 하나 더 생기는구나. 수녀님이 뭘 말씀하실까? 뭐 병원? 뭐 아니면 학교? 뭐 이런 거 말씀하실까? 그리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테레사 수녀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동행과 임재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리는 평강, 사랑, 또 위로부터 얻는 지혜, 또 자신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인내와 충성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과 그 축복의 열매들이 더 중요하고 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테레사 수녀님의 수준이고 옆에 있었던 쾌재를 속으로 잠시나마 불렀던 그분들은 어떨까요? 이게 찬물을 끼얹어도 보통 얼음 냉수를 끼얹은 게 아니죠. 제가 한국에 이제 잠시 방문할 때 동문들을 만나면 가끔 이제 교회에 헌금해 달라고 봉투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절한 분들이죠. 그러면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인천 공항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 그 돈 들었으니까 가방을 잘 챙겨야 되잖아요. 딱 의식합니다. 그러면서 뿌듯합니다. 아, 정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 정말 내가 이걸 사명자다, 이걸 전달해야 되는 이제 딱 이런 생각을 가지고 뿌듯하고 또 재정부에 딱 이렇게 헌금을 전할 때 제가 뭐 굉장히 큰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너무 솔직합니까? 아직 멀었죠. 테레사 수녀님처럼 헌금하는 동문에게 우리 개인스빌 교회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덥석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딱 넣고 교회에다 딱, 큰일 했구나. 이게 지금 이만큼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나는 별거 아닌 목사. 그리고 또 제게 또 이렇게 동조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또 별거 아닌 성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취급돼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정진하며 행하는 것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메시지 번역 제가 15절 후반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그러니까 그 부름의 상이 전적으로 우리 삶에 압도하고 막 그것을 향해서만 100% 충성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에 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리고 16절입니다. 개역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이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을 나가는,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이 잘 잡혀 있다면 어떤 수준에 와 있어도 크게 회의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저렇게 높고 저 교회는 저렇게 믿음의 활동이 많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의 수준은 아직 얼마 안 되는구나, 우리는 언제 그런 수준에 올라가나 이렇게 고민만 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바로 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표준 세번역 번역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쉽죠?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어느 수준에 도달했든지 그 수준, 그 단계에 맞추어서 우리 행하도록 합시다. 중요한 것은 행하고 있는가입니다. 공동번역에는 또 이렇게 나왔죠.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갑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단계에서 계속 정진하고 있는가,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여기까지인가 그렇게 보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또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볼 수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주님이 덜 돌보신다라든지 아니면 넌 아직도 멀었구나 그렇게 무시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보세요. 우리가 자기방어 기제와 같은 그 인간의 죄의 산물을 처치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원과 축복을 얻어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있고 수준이 다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단계와 수준은 우리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비춰보면 알겠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자원이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믿고 그것에 의지하고 사는가?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나는 무질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의 삶은 번민에 빠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질서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구해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그런 것이 바로 평가의 기준이 되겠죠? 나는 얼마나 주님께 대해서 정말 충족감을 누리는가? 마더 테레사처럼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가 하는 것을 내 점검해 보는 것이죠. 또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그 자원과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등등으로 우리는 자신을 한번 성경적인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1등부터 100등 이렇게 수직적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인격의 또는 관계의 모든 요소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수평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인격과 행동의 영역에서 또 관계의 영역에서 또는 소명의 일에 대한 순종의 영역에서 또는 사회와 피조계에 대한 또 태도와 섬김의 영역에서 뭐 이렇게 기타 등등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 호주에 살 때 아들이 다니던 그 초등학교에서 성적표를 보내오면은 참 고민하면서 많이 봤었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대하던 성적표랑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영어 몇 점? 몇 등. 수학 몇 점? 몇 등. 그래서 총 몇 등. 이렇게 나오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렇게 안 나오고 영어 이렇게 보면 그 밑에 뭐 읽기, 쓰기, 말하기 또는 뭐 프리젠테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웃스탠딩, 그 다음에 굿, 그리고 에버리지라고 하지 않고 노멀 뭐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푸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Need more work 이렇게 말해요. 그 각 과목마다 선생님의 평가 코멘트가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음악 그러면 그 밑에 또 여러 영역들 봐야 돼. 또 아트 그러면 또 그 밑에 여러 영역들 다 봐야 돼. 성적표 한번 보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힘들게 성적표를 보고 났는데 도대체 우리 애가 잘하고 있다는 거야? 못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 답답해요. 혼동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통 교육 문화가 산출해낸 문제 중의 문제였죠. 하나님 나라의 성적표는 몇 점, 몇 등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영역별로 나옵니다. 관계, 그러면 그 밑에는 부부지간, 부모자식지간, 뭐 이렇게 친구지간, 아니면 낯선 사람에 대한, 뭐 길거리의 소자에 대한 이런 관계. 등수는 전혀 기입되지 않습니다. Need more work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단지 자신의 모든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좀 부족하게 느끼는 자신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그것을 갈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분명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서 보고 잡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영적 자원과 축복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때로는 이제 가끔 우리가 받는 성적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일의 설교에서도 제가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후손의 시대를 위해서 영적으로 안주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인 과제와 숙제는 후대들에게 다 떠밀려가게 되고 그들은 더 부담과 그리고 수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적 안주처럼 성도를 안일하게 하고 무섭게 저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주변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에서 뭐 아버지가 뭐 안일하고 무책임하면 그 아버지만 잘못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정 전체가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성상 마음으로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에 참 유혹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에 넘어집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참 왕왕 들어옵니다. 또는 그런 건 안 해도 돼. 아, 그런 일까지 어떻게 해. 저것까지 하다가는 내가 손해가 너무 커. 내 잠이 너무 부족해질 거야. 그리고 그 잠이 부족해질 것을 생각하면 미리 피곤하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 안일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바른 영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참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도 그냥 괜찮으려니 하면서 살고 있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도 뭔가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고 조바심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현실의 모습을 한번은 잘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넘어서는 봉사의 일을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내 생각에 맞는 범주 안에서 하는 일을 봉사라고 하지 않고 내가 잘 안 맞더라도 내가 좀 버겁더라도 나의 선을 넘어서는 그래서 나의 세계 밖으로 타인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일들을 봉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틀 안에 머물면서 자기 수준과 자기의 역량 가운데 머물면서 남들을 위한다고 하는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만 되면 어디 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 안주해도 충분히 될 뿐이에요. 훌륭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봉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범주를 자꾸 넓혀가는 것입니다. 깨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봉사, 디아코니아라고 하죠. 디아코니아는 어떤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틀을 넘어서서 뭐 자기 비유에 안 맞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사정이 좋지 않은데 이것을 뭐 10불을 누구에게 준다라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틀을 넘어서서 자기 자원을 내어주고 희생을 감수하는 바로 그 일을 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지금 4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는 우리 16절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조금 의미가 성도의 그 좀 뭐랄까요 좀 흐려졌는데 성도의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은 동일한 태도 속에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막 물밀듯이 경험하고 그리고 결단할 때 아 내가 이 세상 어디까지라도 하나님 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범주를 깨버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선교 혹시 서원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있으시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걸맞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은 누구든지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초심의 열정과 그런 나의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대로 행하다 행할지니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처음 구원의 세계가 열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이고 싶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토록 정말 중요한 분이신데 내가 그분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절절히 감동이 되고 그 자체로 밀려오던 그때의 그 열정 그것이 중요한 성도의 특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정진하고 행하고 있는가 한 걸음을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 걸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수준에 있고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만큼은 자기와 공동체에 대해서 그 수준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 정진하고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우리 공동체가 정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봉사의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자세와 섬김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거기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관점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몸으로 무엇을 향해서 어떠한 선한 일로 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신앙입니다. 몸으로 사는 신앙.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내년 초가 되면은 또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행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비교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단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수준에서 한 걸음을 정진해나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자각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유업의 세계를 내가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걸음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고 정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